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하기 전에 나는 이런 소원이 있다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곤 하시죠. 그 버킷 리스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버킷 리스트에 보면은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행이죠. 정말 내가 TV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듣고 본 그 정말 아름다운 곳 또는 의미 있는 곳 이런 곳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그 여행지에 대한 그런 소원이 소망이 이제 생기곤 합니다. 근데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여행지, 내가 참 가고 싶은 그 여행지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모든 그 채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한 군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그 여행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또는 누구일까요? 그 나라의 그 출입국 심사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여권에다가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여행지에 대한 모든 체험에 대한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냥 보고 들은 것은 내 상상의 세계만을 자극할 뿐이지 결코 그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말미에서 특히 14절에서 이제 십자가를 강조한 말씀은 바로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5장 이후로 특별히 자유와 사랑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또 창조적인 삶, 일상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창조적인 삶, 그리고 또 함께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의 그 차원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한 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데 이런 이제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교리적인 틀을 씌워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성경에 쓰여진 자유와 사랑과 등등의 이 축복의 세계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니까 그것은 너의 세계다. 당신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좀 섣부르게 선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아직 나의 어떤 영적인 소유로서 또는 내가 누림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하는 세계로서 그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리는 게 믿음인지 누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인지 계속 혼동된 그런 뿌연 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이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생의 차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출입국 심사관들 통과해서 스탬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 전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좀 우리가 교리적이죠. 그리고 너무 설명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산다. 그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다. 그러면은 내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에 대한 감각이, 감각기관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비유로 하면은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체험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일어나려면은 죽는 것,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믿고 그리고 긍정하고 동경하는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고 막 전도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나의 영생의 축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의 그 축복을 못 누리면 교제 속에, 우리의 교제의 그 범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교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허구적인 영향력만 끼치게 돼요. 말하자면 부정적인 영향력만 끼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큰 소리는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건 비밀인데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체험을 못하니까 그런 세계가 아예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되, 그러나 나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있는 이 자리에 이 지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시죠. 독서를 할 때는 내가 이제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독서를 하지 재미도 없고 뭐 이건 뭐 전혀 의미도 못 찾겠는데 그런 책들을 읽지는 않죠. 근데 책을 우리가 그런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의 삶으로 체화되느냐, 그러니까 내 몸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내 몸에 양분이 되고 열매가 되느냐, 이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또 책의 저자만큼, 책의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책의 저자만큼 나도 이 정도는 알고 나도 이 정도는 성숙해 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삶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창조성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나요?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도 좀 은사를 좀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근데 과연 제가 더 특별한 탤런트 있는 사람으로 변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동의했을 뿐이고 그 탤런트가 이렇게 왕성하고 그 정말 대단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는 해준 것이죠.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말씀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이 책의 내용과 함께 내가 합쳐져서 통합되어서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자연스럽게 표현도 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것은 하나의 작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숭고하게 여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지식도 쌓이고 그리고 지식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세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나는 놔두고 어떤 그 지식의 세계, 나는 이 세계를 아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도 보고 요즘도 그렇지만 많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그러하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에 몰입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인 양 하고 사는 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책을 읽고 우리가 습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읽기, 모든 듣기, 뭐 설교나 뭐 강의나 뭐 요즘은 참 좋은 강의들도 우리가 TV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읽기와 듣기는 결국은 진정한 나가, 진정한 나, 이것이 내면에서 모종의 부딪힘과 그럼으로써 또 변화와 또 성숙하는 과정을 직접 거쳐가면서 나의 삶으로 표현되어서 드러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읽기와 듣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변화되고 진정한 자기의 삶을 찾고 그 길을 복음의 능력 위에 싣고 변화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나 또는 뭐 설교 듣기는 많이 한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알맞게 적절한 만큼 듣고 소화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구원의 길을 걷는 그 일이 인간 누구에게나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가 관련된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에 중요한 일이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나 관계들이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앞서서 말씀드린 십자가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십자가 구원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임을 뼈저리게 깨우쳤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나의 모습도 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또 그런 모든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그 이기적인 성향을 은근히 이루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삶을 진짜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지친 나를 발견하고 안타까워하고 동시에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아름답고 필요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된 이런 모든 사실들, 이런 것들이 이것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타트라인을 그어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타트라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 오래 머무르면 백슬라이딩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면을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스타트라인에 있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정말 애통함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나는 이제 괜찮은 척, 사실 자기도 괜찮지 않은 거 아는데 그냥 또 그렇게 또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I'm fine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고민이 없는 이런 현실을 보는 것은 바로 많은 신자들이 이 스타트 라인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바로 증거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은 다 허황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인지 이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키고 사는 것이라 지키고 사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지키고 사는 것이고 내가 놓치고 산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놓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나는 전부 다 틀렸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도 너무 피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한 면 한 면을 보고 내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죽는 사건, 이거는 이제 뭐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의 부분적으로 드러난 에고가 죽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나의 주장이 지금은 펼쳐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좀 잡아당기고 그리고 양보하고 있는가, 나의 스타일대로 살고 싶은 것을 나는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금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좋은 면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나쁜 습관들을 내가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죽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에 뭐 예가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런 죽음이 없이는 영생을 얻고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스타트 라인을 박차고 한 걸음이라도 뛰어서 나가는다라는 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일상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 너머로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대하고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죠. 내 삶에서 바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생을 사는 것을 좀 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 얘기 한 부분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985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지금 또 10년 전 정도부터는 제가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제게는 많은 그 준비와 또 성숙의 단계들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백이 쓴 그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 삶과 사역 속에서 많은 내적인 그런 갈등들을 겪고 있지만 안 겪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적인 갈등을 한 번도 안 겪고 나는 하루를 지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못 보시면 못 보시는 거지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적인 갈등을 지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자신과의 싸움이지 이 모든 시작과 발단은 외부에서부터 저에게로 들어옵니다. 뭐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는 것, 뭐 관계 속에서 또는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갑자기 돌출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아니면 사람에게서 뭐 뜻밖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당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들은 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느낌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냅니다. 분노도 일으킬 때가 있고 또 좌절도 일으킬 때가 있고 그다음에 미움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 속에서는 그 사건이나 뭐 아니면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변명과 또는 그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자극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이런 것들과 씨름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신과의 씨름이 바로 그것이죠. 이 싸움 속에서 싸움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제게는 그런데 축복이 한 가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 이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꾸 신낱 같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작은 희망이 돼. 이것을 이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내게 분명히 새로운 차원과 또 새로운 면과 또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제가 잘못했든지 뭐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지 뭐 평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라도 상관없어요. 저의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죄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무언가 열어주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정말 그 새로운 희망, 새로움에 대한 희망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의 필요가 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느낌들과 저의 생각과 변명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유치하게 보여도 좋습니다. 뭐 주님 앞에서까지 뭐 제가 뭐 거룩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뭐 유치한 대로 그냥 뭐 애기 같은 대로 징징거리고 싶으면 징징거리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기다립니다. 때로는 며칠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주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몇 주 정도 간다 하면은 그냥 다 잊어버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미 그냥 그거는 그냥 사건 종료. 그냥 아무 득도 없고 실만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에 이제 승부를 거는 게 중요해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과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느낌들과 싸우는 그런 과정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는 그런 서로의 각자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내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제게 발견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뭐 경우가 있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그래서 썩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씨름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의 수위가 조금 높아질 때가 있을지 몰라도 더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계속 그 씨름을 하다 보면 갈등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갈등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내가 그 갈등으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제3자로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씨름 중에 제가 탁 깨닫는 것이 있죠. 아,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로구나. 이 속은 나는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았고 그 뱀의 말에 동의함으로써 죄인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잖아요. 속았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이거 세상 지나가다 보면 여태까지도 경험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었는데 또 속아서 이것이 과대포장되고 또 오버하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부글부글 거리고 끓고 이러고 있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속은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을 때 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게 무슨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진심 깊은 곳에 감추어져서 있어서 그렇지 진실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아서 그러는 거죠. 속아서 미워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곳은 정말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세력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나는 아, 이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되죠.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자꾸 이런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의 열림 속에서 정말 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이렇게 한 맛을 보면은 두 번 먹고 싶고 또 세 번 먹고 싶은 그런 것처럼 사랑의 맛을 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한 사랑의 씨앗을 보게 되면 그럼 그 씨앗을 키워가고 싶고 열매 맺고 싶지 아이 이 사랑의 씨앗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아 넘어가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정말 형편없고 못돼 먹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 해도 우리는 결국은 다 끌어안고 사랑하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다들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속은 내가 자꾸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차원이 열리는 바로 중요한 그 복음의 누림이 담겨져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는 내 인생을 내 인생대로 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만이 나의 인생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타하고 배척하고 나는 저 사람이랑 끝까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다 낭비된 삶이에요. 버려진 삶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계산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을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과 그 자유함 가운데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유연합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은 뻣뻣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그대로 아름다워. 민낯이 좋아. 근데 죽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싫어. 끝이야. 너는 맨날 비실비실 되더니 성적도 비실비실이냐? 이렇게 더 이상 못 참아.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죽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사람을 사랑하더라도 101번째 내가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생겼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면은 자기와의 씨름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 완전히 제꼈어. 그냥 내 인생에 다시 안 봐도 될 사람. 안 보면 더 편하고 더 좋을 사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생명의 한계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뭐 영생을 풍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거기 있으면 그거 넘어가야 그 다음에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성숙을 기대할 수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지점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십자가에서 묻힌 사람도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열린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성숙과 나의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저나 여러분들의 입장 속에서 대부분 어떤 갈등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 내가 그냥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속에 그냥 머물지 말고 죽음으로 새롭게 열림을 믿고 그 희망을 견고히 하실 수 있다면 그 세계는 나의 것으로 다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뭔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사실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닌 척하기 때문이죠. 아닌 척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씨름으로 끌어당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적인 싸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십자가에 묻히고 십자가에서 다시 열리는 축복의 역사로 주님께서 축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에서 죽는 삶, 또 거기서 영생의 부요를 소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생의 열림과 누림을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이시고 또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가 속은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영생의 그 풍요로운 축복의 세계로 불러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십자가에서 열리는 영생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삶의 비밀을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깨우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